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긴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또 인터넷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긴 연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뒤치다꼬리 하느라 아니면 소명을 다하느라 평소보다 분명히 더 고생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그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오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20과 모세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배운 요점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그 장본인을 높여주거나 그 개인의 이로움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누군가를 돕고 세워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적을 엘리야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엘리야의 명예를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시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기근이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한 끼니의 양식을 엘리야에게 공개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분명히 그 여인에게 가서 한 끼를 해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여인이 엘리야를 공개했기 때문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이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돕는 손을 내미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다. 하나님께서는 어딘가는 모르지만 제3자를 통해서 나에게 그 결과가 되돌아오게 해주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덜 깨어진 자아가 죽게 하심으로 더 성숙한 사명자로 우뚝 서게 해주셨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이적을 행하고 나면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겁이 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호렙산에 숨어 있을 때에 형편없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자아가 깨어지는 거죠. 덜 깨어진 자아가 죽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폭풍 같은 소리도 아니고 불 같은 소리도 아니고 미세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아는 위대한 능력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실은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더 성숙한 소명자로 세워져 갔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4절과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한번 먼저 마가복음 10장 34절 다 같이 외워보십시다.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찢기라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더라. 열왕기상 19장 18절. 20대 청년 구역장 계십니까? 누구 한번 100점에 도전하실랍니까? 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예. 몇 구역이시죠?
2224구역.
2224구역. 제가 외운 거하고 틀려서 보니까 7천인이 아니고 7천명인데 그냥 똑같은 말이니까 우리 받으십시다. 다 같이 외워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3번. 모세의 인생에는 여러 사람과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1번 각 만남과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실은 모세에게는 더 많은 만남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큰 만남을 6개의 만남으로 줄여본다면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그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 파라오의 명령이 겁이 나서 그 명령을 지켰더라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다시 그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어린 모세에게 민족 정신과 신앙심을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집트 공주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노예 가운데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한 분은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공주는 자기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그 불쌍한 생명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버지 어머니가 갈대상자 테바에 모세를 삭달된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서 갈대 사이에 멈추게 했는데 만약에 그 갈대상자를 궁정의 병사가 발견해서 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던져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공주가 발견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측은하게 여기고 자기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제왕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모세가 자기 인생의 주어가 스스로 되었습니다. I am special. 난 특별한 존재야.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보다 이집트에서 더 특별한 존재는 파라오 그리고 파라오로부터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 빼면 모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같은 그런 스펙을 갖춘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세 번째로 동족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에 이집트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어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동족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위대한 결단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동족들의 거부로 하루 만에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족과의 만남은 하루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네 번째로 그 동족과의 만남이 하루 만에 무산되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드로 가족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졸지에 방랑객이 되었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가족을 만남으로써 객지에서 가정을 이루고 쉽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80세가 되기까지 모세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인 집에 얹혀서 장인 양을 키우고 자기가 입는 옷도 장인으로부터 나온 거였습니다. 그게 자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양 칠 때 쓰는 막대기,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어였던 모세가 죽고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40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던 기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동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처지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모세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세의 주어가 하나님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동사이기 때문에 모세가 무엇을 하든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I am his, 나는 그분의 것, 그 기간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동족과의 재회입니다. 그런데 40년 전 동족과의 첫 만남 때와는 그 만남의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40년 전의 첫 번째 만남 때는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자기가 동족과 고난을 같이 하겠다는 자기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동족이었습니다. 그 주어는 모세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신념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그 동족을 제외할 때에는 하나님의 동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족이 어디에 있든지 그 동족이 있는 곳이 자기 소명지인 거예요. 동족이 곧 소명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동족의 만남과 두 번째 동족과의 만남은 그 의미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모세에게 있었던 여섯 번의 만남 중에서 마지막 여섯 번째 만남, 마지막 여섯 번째 만남은 동족과의 재회지요. 마지막 여섯 번째 만남과 그 이전 만남들 간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 동족과 재회했던 그 만남, 동족과의 두 번째 만남, 그 만남하고 그 이전에 80년 동안 있었던 다섯 번의 만남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주어가? 예. 그건 뭐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주어가 동사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차이가 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자는 겁니다. 자, 4번. 모세의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당신의 동사로 삼아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사인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십시다. 당신의 동사가 된 모세에게 해주신 일도 있고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내 대책이다. 네가 가라. 내 백성을 가서 네가 해방시켜라. 이 모세로서는 상상지도 못한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본래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혈혈단신으로 가서 파라오로부터 그 내 민족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내 이 뻣뻣한 혀, 뻣뻣한 입, 둔한 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자동차를 내가 몰고 가는데 자동차 지가 기름 없다고 걱정합니까? 주인인 내가 넣을 때 되면 넣어요. 아, 이번에는 부산 간다. 400km 간다. 꽉 채워라. 모세는 하나님의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동사를 주어가 보내는 거예요. 내 너 보낸다. 필요한 말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유해 줄게. 왜? 하나님이 로고스시거든. 하나님이 말씀이다 말입니다. 필요한 말은 로고스인 내가 채워줄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말을 내 입에 채워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건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사로 사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모함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동사로서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 금방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이런 경험 다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 말 내 네 입에 넣어줄게. 두 번째로 사장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 지팡이를 내려주면서 모세야 이 지팡이 쓰라 이게 아니고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 잡고 이적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20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양치는 데 쓰는 그 막대기가 모세의 유일한 재산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동사가 되어서 내가 동사 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아니라 동사로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행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다. 그 막대기는 바로 모세 자신이다 그랬죠. 아무 쓸모없는 I am nothing. 80세 노인 마른 막대기 같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동사가 된 겁니다. 세송자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스탄불의 톱카피 왕궁 박물관에 가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슬람 국가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가? 이유는 오스만 터키가 이스탄불을 점령하기 이전까지 그 도시가 콘스탄티노플 아닙니까? 동로마 제국 수도 아닙니까? 그 콘스탄틴 어머니가 헬레나 여사가 온 이 중동을 다니면서 온갖 성경 유물을 다 모았거든요. 그 유물들이 콘스탄티노플에 진열되어 있었는데 오스만 터키가 들어가서 무혈 입성해서 그거 다 접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코란을 믿는데 코란은 구약은 비슷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으면 이삭이 첩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이 본처의 아들이다 그렇게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본래 진열되어 있던 모세의 지팡이도 그대로 자기네들 유물로 전시를 해뒀습니다.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유리 속에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그 지팡이 길이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6, 70cm. 그 쉽게 영화 보면 찰턴 헤스톤은 지팡이를 그냥 휘어진 거 도사님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 지팡이면 지팡이 자체가 신통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톱카피 궁정의 박물관에 있는 그 막대기가 뭐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실제로 모세가 쓴 막대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옛날에 양치기가 써던 막대기는 그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볼품없습니다. 그 볼품없는 막대기가 조금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홍해를 향해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사가 되니까 모세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29절에서 36절 12절 29절에서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파라오 왕 집부터 일반 소민의 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애굽인들의 장자, 모든 짐승의 첩것 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까지 버티다 파라오가 너희들 빨리 나가라. 더 이상 있지 마라. 이집트인들도 은금 폐물까지 주면서 가지. 빨리 나가라. 쉽게 말하지만 아우 재수 없어. 빨리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13절에서 13장 21절에서 22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뭐 영도 영하 한 10도 돼도 사람들이 잘 얼어 죽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데에서는 다들 우리가 그 체력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도 정도 되어도 우리 견디죠. 그런데 이 중동은 일교차가 크단 말입니다. 낮에는 50도인데 저녁 돼서 10도가 되면 40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도에서 얼어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도, 15도가 되어도 꼭 나무에 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50도 되는 그 태양의 열을 막아주고 저녁에 10도로 떨어지면 불기둥이 난로 역할을 해줬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밤에 나아가고 저녁에 진군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갈 것인가 어디에서 멈추어야 될 것인가 방향타 길잡이 역할을 해줬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렇게 땅에 두 발 딛고 서 있는 사람들은 보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향이고 정확한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는 그 섭씨 50도의 열기, 낮의 달은 그 냉기, 추위. 14장 21절에서 22절 보십시다. 14장 21절에서 22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 후에 벽이 되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 것 같은데 16절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른 막대기 그 막대기 든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뭐가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되었다. 그 사람들은 해마다 진도 앞바다가 갈라지는 걸 모세의 기적이라 하고 관광도 가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조류 간만의 차이로 바다가 갈라졌다. 뭐 스케일은 다르지만 갈라졌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을는지 모르지만 진도 앞바다는 매해 갈라져도 진펄이 나옵니다. 마른 땅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홍해는 폭이 32km입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기만 하고 밑에 갯벌이다. 어떻게 사람이 걸어갑니까? 32km를. 다리가 푹푹 빠지는데. 물이 갈라진과 동시에 그 갯벌이 마른 땅이 되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이 인간의 상상력으로 이런 것을 쓸 수 있겠습니까? 15장 23절에서 25절 15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쓴물 이외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쓴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마라라 불렀거든요. 여기에 23절에 그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마라 앞에 일자가 있죠. 주일란을 보니까 쓴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썬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야 명령해라. 물아 달아져라 명령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나무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다. 그래서 이 마라 썬물 이것은 쓴 인생 자체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 썬물에 던져놓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인생은 씁니다. 인생 자체가 생로병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생할 때는 다 어린아이 보고 웃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노병사합니다. 인생은 씁니다. 그 쓴 인생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임할 때 비로소 죽음을 넘어 영원한 단 인생, 영원한 인생으로 전복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인 거죠.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31절 보니까 그 양식 이름이 만나다. 그게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지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하지 않게 해주셨다. 이게 다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17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5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모세가 그대로 쳤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강이 터졌습니다. 그냥 반석에서 물이 쫄쫄쫄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 가장만 60만 명 아닙니까? 그게 60만 가구죠. 한 가구에 부부에 어린아이들 두 명만 속해 있으면 240만 명. 만약에 남편과 아내 두 양가의 부모 중에 한 분만 모시고 한 집안에 다섯 명, 그러면 300만 명입니다. 이 30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 물이 쫄쫄 흘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시편 78편 15절에서 16절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강같이 흐르니까 이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다 해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이상과 같은 일들을 통해 모세가 확인한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떤 결단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동사로 이렇게 겪으면서 모세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 다시 말해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던 이집트는 잡신의 세상 아닙니까? 해도 신, 별도 신, 나무도 신, 깨구리도 신, 송아지도 신, 뱀도 신. 뭐 희한한 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통하는 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신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심으로 봐라. 하늘 이건 내 거야. 홍해가 갈라지게 하심으로 이 홍해 내 장중에 있어.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강이 터지게 하심으로 이 온 땅도 내 주관하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신하고 다르게 무슨 뭐 하늘만 주관하고 땅은 주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땅, 바다, 우주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여정 자체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신앙 교육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걸 보면서 어떤 결단을 했겠는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기의 주어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 줄 모세는 하나님의 동사가 됨으로서 확인하는 거죠. 매일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5번, 지금까지 4번까지만 보면 모세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5번, 그런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동사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모세가 인간적으로 겪은 어려움의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동사로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랬습니다. 파라오가 그 말 듣고 해방시키겠습니까? 아, 이것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거 저 배부르게 딴소리 하는구나. 그래서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 노예들의 노역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네가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너 공연이 왜 왔냐? 우리 이렇게 그냥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 노역을 두 배로 만드냐?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판단이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샤파트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너 행하는 짓을 보고 하나님이 너 심판하기를 우리는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반응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러 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너 저주하기를 원한다. 2번 14장 10절에서 12절 바로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입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에 대한 원망이 터진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들의 노역이 가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심판 저주하기 바란다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노예살이 400년 만에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해방의 기쁨을 노래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 저주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모세한테 사과했겠죠. 아, 그때 참 미안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가다가 지금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마음이 변심한 파라오가 이집트의 전 군대를 이끌고 지금 잡으러 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인 겁니다. 참 말이 모집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방금 전까지 해방될 때 모세를 찬양했을 그 사람들이 왜 네 공연이 우리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애굽에는 공동묘지 없냐. 세 번째로 15장 23절에서 24절 아까 썬물이 있는 마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연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또 원망했습니다. 지금 마실 물이 없고 물이 쓰다고. 그런데 바로 그 앞에 19절에서 21절 단락의 소제목이 뭡니까? 미리암의 노래. 그 미리암이 무슨 노래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고 그 노래에 맞춰서 여인들이 춤을 췄습니다. 지금 방금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홍해 마른 땅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방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도착하자마자 물이 쓰면 아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를 이런 데로 끌어오냐.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 되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말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 빵이죠. 그들에겐 밥이죠. 밥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거짓말이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항상 굶주리고 삽니다. 그들이 언제 고기 가마 곁에 살면서 배가 터지도록 빵을 먹었습니까? 망상에 젖어서 지금 모세를 비난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젊은 세대들은 뭐 6.25 한국 전쟁 얘기 안 하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예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 기성세대들은 걸핏하면 6.25 얘기하면서 다 6.25 전에 잘 살았거든요. 6.25 전에 못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 다 들으면 6.25 이전에 우리나라는 굉장한 경제대국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지금이 어려우면 옛날이 잘 살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노예들이 그런 겁니다. 이집트에서 한 건 노예살이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다 홍해 넘고 마라에서 썬물이 단물되는 거 다 먹고 다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지금도 하늘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그 인도 따라오면서 당장 먹을 거 없다고 지금 망상에 젖어서 우리 애굽에서는 잘 살았는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세 입장이 됐다고 해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가는 데마다 이런 원망을 듣는다면 여러분 속이 어떻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제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기에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투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리브는 본래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모세를 완력으로 지금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너 왜 우리 이리로 인도했어? 애굽에 가만히 두지. 지금 1절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노정대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그 노정을 따라갔는데 백성에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물이 없는 곳에 왔으면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런데 이미 매일매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속에 살면서도 여기에서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공연히 우리 인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하고 가축을 다 여기서 목말라 죽이냐? 여섯 번째로 32장 1절에서 6절 먼저 보십시다. 32장 1절에서 6절. 시내산 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가 밝혀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21절에서 24절도 읽어보십시다. 21절에서 24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고 아론을 재촉을 했습니다. 아론이 금붙이를 다 가지고 오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늘 보던 우상입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송아지를 받아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전의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 송아지를 놓고 이분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게 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분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내일은 이 금송아지 이분이 여호와시고 내일은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절의를 선포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뛰놀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형한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그 아론이 하는 말이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모세 알잖아. 얘들 얼마나 악한지.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사람들이 하도 뭘 만들자 하길래 금붙이 가져와라 해서 내가 그냥 나는 불 속에 넣기만 넣었어. 근데 불 속에서 이 송아지가 푹 튀어나온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려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내었는데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영적 배신을 합니다. 그 영적 배신 한가운데에 자기의 형이 있습니다. 피부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 아론하고 모세는 3살 차이입니다. 이 형이 그걸 주도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뭐가 제일 걱정이었습니까? 아, 우리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용서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말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더라. 얼마나 속이 상하면.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내 팔아먹은 이 형들이 내가 용서해 준 것도 못 믿어요. 모세가 울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타락의 도가니로 끌어넣는데 내 피부치가 그랬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금을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이 내용은 민수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가 아니라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이 내용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이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아서 우리 가면 안 돼. 우리 메뚜기처럼 우리는 외소해서 가면 다 죽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나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 보좌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모세 저거 더 이상 우리 지도자 아니야. 우리 새 지도자 뽑아.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왜 이 고생하고 저 원주민 거인족들한테 가서 왜 그 칼에 맞아 죽냐. 노예살이 하더라도 새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온 회중이 돌로 친다는 게 뭡니까? 죽이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모세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치고도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겁니다. 16장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고라를 비롯해서 모세에게 맞서서 모세를 끌어내리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지휘관이라는 말은 방백,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는 지도자 250명을 회유해서 모세한테 왜 네가 너 혼자만 우리 지도자 하냐. 여기 3절 보면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니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계시냐? 하나님은 너하고도 계셔. 근데 왜 너만 지도자 하냐? 하지마. 모세는 지도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사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지금 온 사람인데 고라와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주어가 되겠다는 겁니다. 9번 민수기 16장 32절 35절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 고라와 그 250명 그 일당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는 빠져서 죽고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35절 보십시오.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런데 41절에서 42절 보십시다. 41절에서 42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루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너희가 저 사람들 죽였지 그러고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예 쳤습니다. 한번 이걸 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 있는 지도자 250명이 고라와 작당을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주어를 빼고 자기네들이 주어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 있는 250명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모세가 밉겠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주동이 되어서 저 모세를 비난하니까 온 회중이 또다시 거기에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걸 어제 봤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모세 네가 죽였지? 그러고 쳤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구름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가 안 죽었지. 안 그랬으면 모세는 이때 또 죽는 겁니다. 열 번째로 20장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신 물도 없었다. 지금 이 장면은 말이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17장의 신광야 로비딤에서도 마실 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강이 터지게 해주셨죠.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20장 1절에 첫째 달 하는 것은 출애굽 40년 첫째 달 하는 겁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2세대를 세대인 겁니다. 40년이 지났고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모세가 하나님의 동사로 살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인간적으로 겪어야만 했던 일들을 몇 개의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살면서 인간적으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우리가 10가지를 쭉 보지 않았습니까? 실은 이거보다 더 많죠. 그런데 지금 크게 10가지만 구별해서 보았는데 이 일들을 그저 몇 개의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 불평, 거부, 저거 지도자 아니야. 딴 지도자 세우고 우리 가자. 모함. 네가 우리 백성 죽였지. 저주. 하나님이 너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배신. 영적 배신이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형이 주동자가 되고 살해 위협. 이런 단어들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동사로 살면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1번, 이제 3번 2항의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모세에게는 크게 6번의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만남이 그 이전 만남들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인내. 예. 좋죠. 예. 예, 자기 부인. 예, 아우, 고차원적이십니다. 다 인내하고 자기 부인을 해서 견뎠죠. 마지막 그 40년, 그 동족과의 재회, 그 만남과 그 이전의 만남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마지막 40년 동족과의 재회는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는 소명의 기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는 소명자에게는 항상 인간적인 고통과 고뇌와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동사로 살지 않았으면 하나도 안 당해도 되는 겁니다. 그 원망, 그 거부, 그 모함, 그 저주, 그 배신, 살해 위협 하나도 안 당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동사인 소명자로서 모세에게 주어진 소명이 뭡니까? 너희들 주어로 살지 마. 너희들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 이거거든요. 너희들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하면서 너희들이 주어로 살았지? 아니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주어로 살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안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선단체 이사장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갈채만 받고 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선단체 이사장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사 소명자로 오셨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게 뭡니까? 죄가 지가 주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거기서 돌아서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소명자로 사니까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주인이 되어서 살려는 인간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역장을 하시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역장 안 하면 안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분명히 구역장하기 때문에 어떤 구역원으로부터 원망받을 수 있습니다. 불평할 겁니다. 그분들 돌아서서 여러분 놓고 또 이렇게 뒷공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동사로 구역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봉사 안 하면 아무 일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 나오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고 주중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봉사하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당하는 구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반드시 뒤따르는 일이거든요. 모세의 삶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아무런 이런 바람을 맞지 않고 편안하게 양치기로 살다 죽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의 동사로 이 온갖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하면서도 저분을 주어로 모신 삶으로 끝낸 모세가 낫습니까? 2번, 모세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부인이라고 누가 말씀하셨고 자기 부인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맞죠. 그런데 모세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인내하고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동사기 때문에. 내 주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어이신 하나님을 힘입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분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 결과는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주어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주어로 살던 모세는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하나님의 동사가 되었죠. 주어로 살던 모세가 죽고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어이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40년 동안 그 원망과 불평과 거부와 모함과 배신과 살해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3번, 오늘의 본문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은 무슨 교훈을 안겨줍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금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게 성경의 모세에 대한 결론입니다.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 무슨 표현입니까? 성경의 역사상 선지자 가운데에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 이 말입니다.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맞대고 눈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던 선지자였다. 성경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도 모세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자, 주어가 보내셨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그의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행한 자, 동사인지. 여호와는 주어시고 모세는 동사였습니다. 철저하게 그 동사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대면하여 아시고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동사인 소명자는 그 소명의 길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동사인 소명자는 결과적으로 존경받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역장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 구역장을 최선을 다하시고 나시면 결과적으로 내년, 후년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 그 구역장님 정말 훌륭하셨던 그리스도인 존경할 겁니다. 존경은 결과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포퓰리스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소명자가 아니라 정치 국민들로부터 내 임기 동안에 박수 발차를 받는 포퓰리스트가 되면 그 국가의 미래가 도둑질당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과정에서 인기를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하는 교주가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자식에게 좋다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자식 버립니다. 포퓰리스트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내 자식을 키우는데 나도 포퓰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는 결과적으로 자식의 존경을 받아요. 그때는 자식이 이해 못했는데 자식이 아이 낳고 살고 보니까 아버지 말이 다 맞았구나. 우리 어머니가 선택한 길이 다 맞았구나. 결과적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 돈도 많이 주고 내 용돈도 주고 내가 뭐라고만 하면 아버지가 가서 다 해결해 주고 엄마 치맛바람이 다 됐는데 아 나는 저래 살지 말아야지. 그건 정말 경계해야 될 삶인 것이죠. 4번, 그런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까 신광야 가데서에서 물이 없을 때였죠. 여러분 신광야 르비딤에서 아까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볼 때 거기에 물이 없을 때는 제가 읽어보게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하시니라. 40년 전에 신광야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그 호렙산에서 내 반석 위에 설게. 네가 그 막대기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터질 거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자기는 동사니까 주어가 명령하는 대로 막대기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신광야 가데스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다.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금 야단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서 마시게 할지니라. 40년 전에는 막대기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반석에게 물이 터져라 라고 말로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터질 것이다. 이게 주어의 명령입니다. 그럼 동사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터져라라고 하지 않고 40년 전하고 똑같은 짓을 또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의 그 구태의연함에 얼마나 분노했던지 모세가 이 반역한 인간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까? 그러고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주어가 명령하고 한 거하고 다르죠. 지금 우리가 내랴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우리가 내랴 마치 모세 자기가 주어인 것처럼 동사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므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내 거룩함을 가렸다. 내가 물을 내는데 동사인 네가 주어 역할을 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저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위해서 당신의 동사이신 모세에게 엄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사로 모세를 선택하셔서 40년 동안 당신의 모든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만큼 모세가 그 동사임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엄격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렇다면 5번 40년 동안 수고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처분은 너무 심하지 않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한 번 실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배제시켜 버리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 겁이 나서 하나님 믿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뒤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변화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모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용모가 변형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변화산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광경이 영적으로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지으십시다.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리고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고 치고 여러분 모세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동사가 잘못했을 때 엄격하게 본보기로 너 못 들어가 하셨지만 그로부터 1400년이 지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영광스럽게 그의 영이 가나안 땅에 임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충성한 모세가 한 번 잘못 생각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공의도 나타내시지만 그러나 그 공의의 엄격함보다 더 큰 영광으로 예수와 함께 변화산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 어느 인간이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영이 가나안 땅에 임하게 주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임을 주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6번,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바울의 여정을 쫓고 있습니다. 바울과 모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사, 소명자로 살기 위해 인간적으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을 한 번이라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너희들 왜 울어 내 마음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세상에서 참수형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위대한 바울로 높임받게 하신 것이죠. 7번, 당신이 지금 인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나 허물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동사, 소명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하고 꼬여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이기심 때문인가? 여러분의 잘못 때문인가? 여러분의 불의 때문인가? 허물 때문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사로, 소명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인가? 여러분은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함이라면 속히 잘못에서 돌아서야죠. 세상 살아가는데 내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을 계속 알면서도 빠져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 돌아서야죠. 만약에 하나님의 동사, 소명자로 살기 때문이라면 주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꿋꿋하게 걸어나가야죠.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걸어가야죠. 왜? 하나님의 동사는 반드시 주어이신 하나님에 의해 높임받고 결과적으로 존경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다음 암송 구절 신명기 34장 10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의 동사로 살기 때문에 40년 동안 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어려움을 우리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동사였기에 자신의 주어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과정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세를 닮기를 소망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여생을 맞는 양치기 모세가 아니라 온갖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사인 소명자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우리의 삶의 족적이 하나님에 의해 존귀하게 높임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동사인 모세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구역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